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만 하시죠. 올해의 아름다운 금요일 밤입니다. 한번 하시죠. 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우리 23년 우리 마지막 금요 기도회 때 또 여러분을 볼 수 있음이 참 축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언젠가는 다 하나님 앞에 쓰게 되죠. 그런데 우리 23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았나 돌아볼 수 있는 참 오늘이 참 좋은 시기와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신 분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고 우리 옆 사람 다시 한번 인사하게 한번 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예,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 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또 다시금 답을 얻는 그런 복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관련된 속담을 제가 찾아보니까 이런 속담이 있죠. 우리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 이런 속담 다 아실 겁니다. 우리가 어릴 적 어떤 습관, 어떤 버릇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 습관과 버릇이 평생을 간다. 뭐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릴 적에 어떤 습관을 가지냐,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어릴 적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어른이 되어서도 사회생활을 하거나 친구와의 관계 가운데 너는 왜 그러니? 이렇게 그런 이렇게 핀잔이나 책망을 받을 때도 있죠. 여러분, 그렇게 좀 이렇게 핀잔 받으면 어떤 반응이 옵니까? 내가 왜 이러지?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들죠. 때로는 내가 그때 그런 행동을 했을 때 이렇게 나를 책망하지 않으셨나 하고 이렇게 부모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최근에 조금 이상한 기사를 하나 봤어요. 어떤 기사였냐면 아버지와 아들이 이 건물의 명의 때문에 법적으로 다퉜다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내용인즉슨 어떤 거였냐면 아버지가 자신을 어릴 적부터 키워주신 유모가 있어요. 이제 그분이 이제 90이 넘었죠. 그래서 이제 그 노모를 위해서, 그 유모를 위해서 작은 거처를 마련을 합니다. 대신 그 명의는 아들 명의를 해준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이 어느 날 이 90 넘은 할머니 노모를 내쫓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에 지금까지 살았던 월세까지 포함해서 돈을 다 지불하고 집을 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집안의 상세한 가정의 사역은 내역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이 법적 소송을 겪게 되는, 이렇게 법적 소송을 하게 된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 이 아버지는 이 아들에게 많은 방법으로 그 아들을 설득했을 겁니다. 화를 내기도 하고 회유해보기도 하고 좋은 말로 타일러보기도 하고. 그런데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 간 게 뭐였어요? 예, 법적 소송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이와 유사합니다. 아버지 된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 된 이스라엘 백성을 법적으로 소송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대체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책망하는 것을 떠나서 벗어 넘어서서 법적으로 소송까지 하셨을까?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그 대신 우리가 이것을 한번 살피기 전에 좀 기본적인 우리가 좀 이렇게 전제나 배경을 좀 알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성경의 표현 방법 중에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하나 있어요. 어떤 방법이 있냐면 성경에서 반복되는 것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예, 중요하다. 이 정도 다 아시죠? 반복되는 것은 중요하다. 우리가 이건 한 가지는 알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예레미야의 이 시대의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자, 예레미야 시대의 배경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격동의 시대입니다. 격동의 시대.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우리 구한말, 대한제국 말기에 우리나라가 어땠습니까? 뭐 미국, 일본, 러시아, 뭐 중국, 이 열강들에 쌓여서 매우 힘든 시기였죠. 이때 예레미야 시대가 이랬습니다. 아수르, 바벨론, 애굽에 끼어서 어찌할지를 모르는 그런 시대가 바로 예레미야 시대였어요. 물론 시기적으로, 시간적으로 차이가 있지만 그때까지 강국이었던 아수르는 지고 그 다음에 새로운 강국인 바벨론이 올라오면서 바로 이제 이 알력 다툼을 하는 때였어요. 그리고 전통적인 강호인 애굽은 이것을 이제 좀 막으려고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운데 끼어 있는 이스라엘의 정세가 어떻겠어요? 뭐 국제적으로는 뭐 전쟁이 뭐 일상이고 국내적으로는 뭐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뭐 혼란하고 혼탁한 바로 퇴락한 시대가 예레미야가 살고 있던 시대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이스라엘의 국내 정세가 어떻게 상상이 되십니까? 뭐 어느 것 하나 온전한 게 없었겠죠. 바로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대언자, 선지자로 부르셔서 이제 이스라엘의 백성의 영적 타락에 대해서 고발을 하시는 내용이 오늘 내용인 거예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하는지 한번 봅시다. 우리 구절 한번 볼까요? 구절. 구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여러분 구절에 보면은 한글 성경으로 보면 싸우다 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뭐 이렇게 다투다, 뭐 전투하다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이 이제 원어 성경을 보면은 이 단어가 고발하다, 소송하다, 법정에 세우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예레미야를 통하여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법정에 세우겠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싸우다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와요? 예, 두 번 나옵니다. 두 번. 그렇다면 지금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도 부모 세대면 부모 세대끼리만 싸우죠. 자녀 세대는 싸우지 않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구절에 보면은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도 지금 하나님을 거스리는 세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죄악성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뼛속까지도 그들은 지금 하나님을 멀리하고 배반하는 세대가 지금 이스라엘의 세대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 11절에 계속해서 그 죄악들을 고발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읽을게요. 10절, 너희는 깃딤섬들에 건너가 보며 계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11절,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자, 여기 보니까 지명이 두 개가 나와요. 깃딘과 뭐가 나오죠? 계달이 나오죠. 자, 깃딘과 계달은 물론 이제 지명과 거의 족속의 이름인데 이스라엘에서 볼 때는 각각 서쪽과 동쪽을 대표하는 지역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요, 동에서 서까지, 즉 온 세상을 돌아보아도 너희 백성과 같은 일을 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을 한 거예요? 바로 무익한 것을 바꿨다는 거예요. 자, 11절 무슨 일을 했느냐 볼까요? 중반절에 보니까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꿨다. 지금 무슨 말입니까? 이방인들도 신을 신들이 아닌 것으로 바꾸지 않는, 무익한 것으로 바꾸지 않는 걸 이방인들도 아는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인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무엇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무익한 것, 전혀 유익하지 않은 그것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무익한 것을 무익한 것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우리가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2장 8절에 이런 말이 써 있습니다. 우리 2장 8절 한번 띄워주시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나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책망하는 무익한 것은 뭐라는 거예요? 바알이래요. 바알. 바알은 가나안 땅의 농경의 신으로서 하나님과 비등한 거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을 무익한 바알로 바꿨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런 책망 다음에 곧바로 12절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12절 제가 읽어볼게요.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근데 여러분 이게 황제 성경에 보면 갑자기 하늘이 나오죠. 근데 원어 성경에 보면은 여기에 생략되어 있는 접속사가 있어요. 12절 앞에 뭐가 있냐면 그러므로가 있어요. 그러므로. 그래서 여러분 11절과 12절을 그러므로를 접속사를 넣어서 읽으면 훨씬 이해가 명확하게 읽어집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자,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12절. 그러므로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즉 지금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을 누구를 증인으로 해서? 하늘을 증인으로 해서 그들이 얼마나 패역한 죄를 저질렀는지 이 죄를 본 증인된 하늘이 흔히 말하는 경청동지할 정도로 하늘이 전율을 잃을 정도로 심각한 죄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은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고발을 하셨는데 이 죄의 심각성이 얼마나 심각한지 고발하셨는데 그 고발의 이유를 우리가 참 중요하니까 오늘 우리 본문 읽었었는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한번 고발의 이유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자, 고발의 이유를 말하는데 그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대요. 자, 여러분 여기서도 접속사가 생략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넣어서 좀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12절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그러므로도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13절 왜냐하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 때문이니라. 그러니까 하늘의 증인 삼아서 고발한 이유를 얘기하는 두 가지 악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악이 뭐였어요? 생수 대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예, 스스로 웅덩이를 만들었는데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가 어떤 웅덩이에요? 터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여기서 질문을 하나 던져야 됩니다. 왜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패역, 그 악을 설명을 하면서 왜 생수와 웅덩이라고 이 비유를 들면서 그들의 죄악들을 고발하고 있을까요? 그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땅에는 여러분 물의 근원이 세 종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가장 좋은 물의 종류는 뭐냐면 생수예요. 샘이나 시냇물의 시내를 타고 내려오는 신선한 물을 얘기합니다. 바로 그게 1등급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원어로는 마임 하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임은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생명. 마임은 무슨 뜻일까요? 물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수가 바로 생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화장품 브랜드 중에 알로에 마임 아세요? 예, 그 마임이 이 마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마임 화장품 할 때 이건데 바로 제일 좋은 등급이 바로 샘물, 생수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등급은 뭘까요? 바로 지하수로 쓸 수 있는 우물을 얘기합니다. 우물로 쓸 수 있는 지하수를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마지막 등급은 뭘까요? 예, 여러분 예상하다시피 웅덩이에요. 자, 그 당시에는 석회암 지대가 많았기 때문에 농부들이 석회암 지대를 막 팝니다. 파가지고 동그랗게 이렇게 웅덩이를 만들죠. 그리고 나서 그 옆에 회반죽을 발라요. 그래서 갈라진 틈이 없는지 해가지고 회반죽을 반 다음에 구덩이 웅덩이를 만들겠죠. 그래서 빗물이 쏟아지거나 하면 거기에다가 빗물을 담아가지고 이제 건기 때 농업 용수나 개인적인 용도로 쓰는 게 바로 웅덩이에요. 그래서 가장 좋은 등급은 뭐였다? 생수. 가장 낮은 등급은 뭐였다? 웅덩이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웅덩이도 자세히 사용하고 보니까 어떤 웅덩이였어요? 터진 웅덩이가 이미 금이 강아지고 빗물을 모아가지고 잘 저장해놨다고 봤는데 막상 건기 때 쓰려고 했더니 물이 있어요? 없어요? 예, 네, 없는 깨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터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고발하시면서 이 웅덩이를 의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계신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웅덩이는 뭘까요? 자, 아까 앞에서는 헛된 것, 바알이었죠. 자, 그럼 열광으로 보면 뭘까요? 이스라엘이 의지하려고 하는 두 나라가 나와요. 자, 그걸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봅시다. 우리 한번 18절 한번 볼까요? 18절? 18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시온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됨이요?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됨이냐? 자, 여러분 시온의 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온의 물은 뭐냐면 나일강을 얘기해요. 나일강. 그리고 여기 보면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 간 이건 유프라테스강. 그래서 지금 어떤 걸 얘기하고 있냐면요, 바로 나일강이 있는 애굽과 유프라테스강이 있는 아수르를 의지하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고 있는 게 오늘의 본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해가 되세요?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생수된 여호와를 버리고 터진 웅덩이인 애굽과 아수르를 의지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해되지 않아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우둔한 선택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제가 설교 추도에 처음에 그 아버지와 아들 그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죠. 근데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이해되지 않는 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 원래 아들은 아버지를 보고 자라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아버지 밑에서 어떻게 이런 아들이 자라날 수 있었을까? 라는 게 저는 첫 번째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드는 또 다른 하나는 뭐였냐면요. 대체 이 시대가 얼마나, 대체 어떤 시대이기에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천륜을 갈라놓을 정도로 악한 시대가 되었나라는 그런 저는 한탄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이거는 여러분 어디 다른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이야기예요. 지금의 이야기예요. 즉 여러분 그 아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고 이 시대의 모습이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둔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지금 누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기관에서 자라나는 고등학생들, 이제 미래의 세대가 되겠죠. 이 세대들의 가치관을 알아보기 위해서 세 가지의 질문을 던졌답니다. 첫 번째 질문, 여러분들에게 10억을 준다면 감옥에 갈 수 있는가? 두 번째 질문, 그 직업을 왜 선택하려고 하는가? 세 번째 질문, 돈이 많다면 무엇을 할 것인가? 세 가지 질문이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질문, 자 10억을 준다면 감옥에 갈 것인가? 몇 명이, 100명 중에 몇 명이 대답을 했을까요? 예, 예상 그대로입니다. 절반 이상이 갈 수 있다고 대답을 했어요. 두 번째, 왜 그 직업을 선택하는가? 가장 많이 나온 답이 뭔지 아세요? 돈을 많이 버니까. 세 번째 질문이었어요. 그러면 돈을 많이 벌어서 무엇 할 건가? 라고 말했더니 대다수의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아우 요즘 애들은 머리가 다른 것 같아요. 투자하려고. 그래서 거기다 보충 질문 하나 더 집어넣었대요. 그러면 투자하는 거 좋다. 그래서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러면 그 번 돈을 가지고 무엇 할 거냐? 라고 물어봤더니 말이 과간입니다. 정답이 과간. 이 여론이 그 여론에 대한 대답이 과간이에요. 그거 생각하지 않았다. 그냥 돈만 많으면 된다. 여러분, 이것이 다른 나라의 모습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모습이고 우리의 민낯입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라는 체제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자본이라는 가치를 가지고 그 사람의 존재 가치조차도 경중을 매기는 그런 시대와 사회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의 심각성에 눈뜨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세상의 가치관으로 내 옆사람, 내 앞사람, 내 지인, 나의 그 어떤 사람을 판단하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진리에 눈뜨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세상의 흐름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는 이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라는 거예요. 최근에 깜짝 놀랄 뉴스를 들었어요. 교황청에서 공식으로 발표한 지침이 있는데 어떤 지침이었냐면 동성애는 죄악이지만 동성 커플은 사제가 축복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동성애는 죄악인데 동성 커플을 사제들이 축복할 수 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이게 무슨 말인지 맨 처음에 문장력이 문해력이 떨어진지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의 진리를 떠난 하나님의 진리를 떠난 세상이 고장 내놓은 대안은 뭐냐면요, 동성애예요. 교권 권위의 추락이고요, 이념의 대립이고요, 전쟁을 통한 죽음과 죽임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들이 좋은 것을 만난다 할지라도 이 시대의 진리를 아는 자들에게는 답이 없는 치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가 지금 맞닿아 있는 이 세상의 민낯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스라엘의 이 우둔함을 우리와 동일하게 본다면, 아니 우리보다 우리가 더 악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예레미야 시대 때 그 두 가지 악을 행했다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고 그들에게 해결책을 주었을까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 때 시작하면서 중요한 두 가지를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다고 하죠. 그 중에 첫 번째가 뭐였죠? 반복되는 것은 중요한 것이다. 예, 여기 반복되는 것에 우리가 풀어갈 수 있는 실마리가 있습니다. 자, 아까 구절에 보니까 우리가 맨 처음에 구절을 봤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싸우리라 라는 것을 반복을 하면서 이스라엘 죄악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얘기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 여러분 한 20분 전에 얘기한 건 10분 전에 얘기한 거예요. 예, 기억이 나셔야 돼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만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 관계가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배반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아무 관계가 아닌 남남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 하나 전제가 드러나죠. 바로 말을 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은 어떤 관계로 맺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자, 우리가 읽어보진 않았지만 2장 2절을 한번 화면을 통하여 봅시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아멘.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자고 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청년의 때의 인애와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고 있대요. 근데 그 장소가 어디예요? 씨 뿌리지 못하는 땅 어디라고 말하죠? 광야래요. 자, 여러분 한번 우리 성경 읽고 다 했으니까 한번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지낼 때가 언제였어요? 출애굽했을 때였어요. 즉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광야에 있을 때, 그럼 이때 뭘 맺었다는 거예요? 언약을 맺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신에서자 19장 5절, 출애굽기 19장 5절 봅시다. 19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의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즉 무슨 말을 하냐면요, 광야 시내산에서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뭘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나의 백성, 나의 자녀, 나의 소유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내산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와 하나님은 이 시내산 언약으로 맺어진 하나님과 백성, 주와 백성의 관계로 이미 맺혀져 있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누구를 배신했다는 거예요? 예, 여호와 하나님을 배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맺었던 시내산의 언약을 쨍그랑하고 깨뜨렸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더 답이 없는데요.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언약을 맺었는데 이미 깨뜨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답이 없는 거 아니에요? 자, 다시 한번 실마리를 찾는데 반복되는 것은 중요한 것이다. 자, 여기에 또 실마리가 있어요. 자,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 11절,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반복되는 단어와 호칭이 나오는데 여러분 그걸 한번 잘 찾아보세요. 제가 11절 읽겠습니다.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자, 여러분 제가 11절 13절을 보통 속도로 읽었는데 여러분 혹시 반복되는 단어나 호칭을 여러분 찾아내셨습니까? 네, 우슈우슈우슈 그러고 있어요. 자, 여러분 바로 뭐가 반복되냐면요, 내 백성이 반복돼요. 자, 11절 한번 볼까요? 11절. 자, 그러나 나의 백성은, 자, 13절. 내 백성이, 이 두 가지가 반복돼요. 여러분, 자, 내 백성이 강조된다는 것은 무엇, 내 반복된다는 건 뭐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맺은 시내산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근데 깨뜨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을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내 백성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을 하냐면 너희가 연약하여서 나와 맺은 언약을 깨뜨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는 너를 나의 백성으로 여전히 부르고 그렇게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그들이 연약하여서 깨트릴 수밖에 없는 언약이 아니라 새로운 언약을 그들을 위해 준비하세요.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볼까요? 예레미야 31장 31절 3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32절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33절 중요합니다. 3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가 너희 남편에 대해서 내가 너를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 연약함 때문에 내 언약 깨뜨렸지. 염려하지 마. 내가 너를 위해 새로운 언약을 줄 텐데 이거는 깨뜨려지는 언약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 가운데 나의 법을 심어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할 나의 새로운 언약이야 라고 봐서 언약을 새롭게 우리에게 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놀랍게도 새 언약의 결정체를 바로 예레미야 33장에서 예언하십니다. 자, 33장 15절 16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16절 읽을까요? 시작.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장차 오실 누구를 예비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공의로운 한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예언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읽을 때는 성경의 언어인 고발의 언어로 이 본문을 읽어서는 해석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아들, 그 자녀의 안타까움 가운데 아파하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읽어야 이 본문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 생수, 웅덩이 터진 웅덩이와 바꿨던 생수의 결정체로서 바로 요한복음 4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누굴 보내주시냐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치 없다고 버렸던 그 생수, 생수의 결정체, 생수의 실체로서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심을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 봅시다.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저는 이 성공이란 단어를 다시 한번 여러분과 같이 한번 되짚고 싶어요.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란 건 무엇입니까? 내가 목표한 어떠한 타겟을 선정해 놓고 그 목표를 이루고 돈을 많이 벌고 인기도 많이 얻으며 권력도 얻고 그래서 내가 목표했던 부와 명예를 쌓고 나를 따르는 수많은 팔로워와 나의 영향을 줄 수 있는 내가 정말 유행의 또 어떠한 인플루언서로서 사회적 의견을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세상의 성공의 정의일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세상의 정의의 성공이 맞다면, 이게 참된 정의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실패해야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에게 생수의 실체로 오신 예수님이 그러했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예레미야가 그랬기 때문이에요. 예레미야는 장장 40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지만 그 어떤 사람도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는 가난했고 오히려 말씀 때문에 빈곤해지는 삶을 살았으며, 어떤 사람도 그를 인정해 주지 않았고 사람들과 왕에게 배척당했고 구렁텅이와 감옥에 갇히기도 한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레미야의 이러한 실패자의 삶을 살아가는 예레미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여러분이 쭉 읽어보면 반복되는 말씀이 나와요. 그 중에서 제가 대표적으로 2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 텐데, 2장 1절 한번 보여주겠어요? 2장 1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뭐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세상으로는 실패자요, 비난자요, 손가락질 당했지만 그가 그럼에도 말미암아 넘어지지 않고 빈궁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았던 단 하나의 이유는 무엇이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23년 한 해의 삶을 여러분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칠흑 같은 어둠 같은 세상 가운데 여러분은 어떤 것을 삶의 대안으로 여러분들은 내놓으며 여러분은 살아봤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혹자는 이렇게 저한테 물어볼 수도 있어요. 목사님,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 너무나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면은 그 당시 강대국과 친교를 맺고 외교적으로 이렇게 같이 협상해서 같이 동맹을 맺어야 맞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이렇게 성경은 일관되게 이거를 반대합니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이성을 넘어서는 분임을 알게 하기 위함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물이 없는 반석에서조차도 물을 내시는 분임을 우리로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나일강, 유프라데스강, 물이 많이 저장되어 있는 곳이 아니랄지라도, 물이 하나도 없는 반석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쳐서 물을 내어 우리를 채워질 수 있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임을 알고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많이 읽고 외우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 이런 말씀이 써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여러분, 이 말은 그냥 허투루 들을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은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여러분, 거룩한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요, 방향성을 얘기하면 하늘을 얘기해요. 위를 얘기해요. 즉 위를 향하여 하나님 앞에 소속된 존재가 바로 우리의 존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향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열방 중에서 우리를 뽑아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소속으로 만든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은 오늘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이 12월 29일입니다.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2023년이라는 물리적인 시간도 지나가게 되죠. 우리 지금 23년의 말미에 서 있고 얼마 있지 않으면 24년이 돌아올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쯤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시간의 미래는 앞에서 이렇게 다가오는 게 아니라 위로부터 임하는 겁니다. 바로 영원한 생수의 실체 되신 예수님이 위로부터 땅으로 임했듯이, 바로 생수의 실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비로소 진정한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앞으로 여전히 터진 웅덩이를 의지하며 세상의 대안을 찾아가는 삶을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오늘 또 나의 삶은 아직도 부족하지만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발버둥 쳤던 삶인지를 여러분 다시 되돌아보기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가 진정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이라면 오늘도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존재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1분 1초라도 분투하는 존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 시간 다 같이 우리 말씀 한번 기억하면서 한번 찬양 한번 할 텐데요. 찬양을 할 때 여러분 세상은 수많은 목적과 목표를 향하여 걸어가라고 그 목표를 달성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서야 너 인생이 성공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성공은 절대 그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연약하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부족하다 할지라도 오늘도 우리를 내 백성 나의 백성으로 부르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쫓아가는 삶, 발버둥치며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그 삶이 성공한 삶이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우리 한번 표대를 향하여 다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그것을 잃어버려도 나 갚지 않으면 예수를 아는 지식
우리 처음부터 다시 우리 형제들만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시 한번 부릅니다.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것을 잃어버려도 나 갚지 않으면 예수를
이번엔 자매들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을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그 악독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었던 비결은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이르니라 이르시되,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에 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험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평생 오직 하나님만 믿고 따르겠다는 거룩한 결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삶 따라가게 해달라고, 세상이 이것이 맞다 할지라도 대세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대의 대신 진리 대신 예수를 따라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